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포기할 생각은 없으며 오히려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은폐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국방정보국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탄두와 미사일, 핵 관련 시설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핵탄두 65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탄두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외에도 강선지방에 관련 시설이 있고 이곳의 농축 우라늄 생산력은 영변 핵시설의 두 배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NBC 방송도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잔 솔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국무부를 떠납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솔튼 차관보 대행이 오는 7월 말 외교관직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 넘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 온 솔튼 차관보 대행의 임무 수행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솔튼 차관보 대행은 7월 말까지 대행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991년 국무부에 입부해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와 구소련 나라 문제를 다뤄왔던 솔튼 대행은 지난해 12월 북한 문제 등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다루는 현 직위에 지명됐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석유 증산을 요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과 얘기를 나눴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혼란과 장애로 인해 석유 유통량의 변화가 생겨 석유 가격이 높다면서 사우디에 석유 20만 배럴을 증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살만 국왕이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석유시장의 안정과 국제성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산유국들이 잠재적인 공급 부족을 부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멕시코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중도좌파 모레나당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멕시코 시장인 오브라보도르 후보는 선거 직전 설문조사에서 45%의 지지율을 얻어 19%의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 연대 후보인 리카도르 아나야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현지 신문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오브라도르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선거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하원의원 500명과 상원의원 128명, 주의원과 지방의원도 함께 뽑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가운데 14개 나라와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기 원하는 난민을 그 신청 국가로 송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이후 연립정당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이 이에 동의했지만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에 반대해온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등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칸다주 산간지대에서 만원 버스가 협곡으로 추락해 적어도 40여 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난 당국자는 지금까지 4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좌석이 28개인 사고 버스에는 당시 5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후속 비핵화 협상을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만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28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방북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확인이 된 것인지 먼저 윤국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는 없고요. 다만 첫 번째 보도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이 신문은 미국 행정부 관리 4명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폼페오 장관이 다음 주에 그 북한을 방문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폼페오 장관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북이 되고요. 또 네. 특히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첫 번째 방북이 되는 셈입니다. 아직 국무부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 확인을 한 것은 없지만 그 주변 정황은 상당히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곧바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과 핵협상에 나섰던 관리들로부터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두루 들었다고 그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들이 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전에도 계속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던 거로 볼 수 있겠죠. 최원기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7일이죠. 워싱턴 그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그 북한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 그 미국의 실무자들이 물밑에서 계속 협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 협상 팀에는 당연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총괄하고 핵 전문가는 물론이고 그 북한 전문가 또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물밑 접촉 일종의 그 비공식 협상이기 때문에요. 자세히 뭐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미북 관계를 보면 지난 한 2월부터 미국과 북한 간에 쭉 물밑 접촉이 있었다 이런 그 추론이 가능한데요. 한국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의 그 비공식 접촉, 물밑 접촉이 지난 2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해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그 팀을 꾸렸는데요. 여기에 그 미 중앙정보국 그 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그 앤드류 김이 서울에 와서요. 북한의 그 맹경일 통일전선 부장을 만났고 이것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또 뒷받침한 일종의 그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이죠. 그 폼페이오 장관의 그 2차 방북 때 보면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사진이 공개했는데요.
네.
거기 보면 폼페이오 장관 바로 옆에 머리가 하얀 그 한국계 그 미국인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앤드류 김 그 시고요. 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뭐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 미군 유해 200구를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군 유해가 무슨 서울이나 뭐 워싱턴에 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돌려줬다 일종의 과거형으로 이걸 얘기해서 네. 이것이 무슨 소린가 그러고 어리둥절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같은 그 미군 그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서 CIA나 또 그 유해 전문가 이런 팀이 벌써 한 5~6명 정도가 이미 북한에 파견이 돼서 현지에서 하고 있었다 이런 그 보도가 뒤에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어떤 그 물밑 접촉 이런 것이 쭉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그 중요한 문제로 많이 거론되는 이 검증 문제 과연 이것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이뤄진다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보면 사실상 이렇게 구체적인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북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사안 이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될 겁니다.
네.
이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북한의 첫 번째 직접적인 조치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 측의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직 비핵화 관련해서 정상회담 이후에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물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은 있었죠. 그래서 서해에 미사일 엔진 시험 센터를 기지를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치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도 미국은 핵무기 일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방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해외로 송출하는 방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방문에도 다시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성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인도적 부분에서 조금 아까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한국전쟁 중에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입니다.
네.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맞춰서 북한 측이 유해를 인도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들 유해와 함께 그 북한을 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속도 그리고 특히 대북 안전보장과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6.12 그 미북 공동성명을 보면 비핵화가 4개항 중에 딱 세 번째에 딱 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요게 한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부터 또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에 갈 경우 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증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핵화의 그 대상 핵물질, 시설, 무기, ICBM 그러면 탄도미사일, 또 생화학 문제 이런 것을 어떤 순서와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폐기 동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시간표 얘기가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대통령이 그 2020년까지가 임기인데요. 이때까지 이제 주요한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북한 측에서 또 받아낼 것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미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후에 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 미북 간의 그 평화적인 분위기라고 안전 보장에 여러 가지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폐기와 어떻게 일치시켜서 단계별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그 약속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은 내부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경제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해결이 돼야 북한이 이제 경제 개발을 그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은 여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를 했으니까 제재를 비핵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상당히 너무 늦고 상당히 큰 문제가 되니까 제재를 좀 빨리 좀 해라. 아, 빨리 풀어라. 이런 아마 그 주장을 할 텐데 이런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이제 하나로 묶어낼지도 이제 상당히 지켜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번에 폼페오 장관이 그 미군 유해를 돌아올 때 직접 같이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나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미군 유해 송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군 당국은 이미 그 유해를 인도받으면서 그 안치할 금속 관을 이미 판문점 입구 쪽에다가 배치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200여 구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이 유해와 함께 그 돌아오는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말하자면 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도 폼페오 장관의 그 방북에 맞춰서 인도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으로 미북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 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의 그 방북이 왜 좀 생각보다 좀 늦어지지 않냐? 그 이유가 그 상대가 누구일까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뭐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그러면 누가 그 대화의 상대가 될까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지난 그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그 채택된 그 미북 공동성명을 보면요. 그 후속 회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미국이 관심으로 하는 비핵화 또 북한이 관심으로 갖는 그 안전보장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속히 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후속 협상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은 그 협상의 그 주체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표로 하는 그 실무 협상을 갖는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정작 북한에는 그 누가 이것을 담당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누가 될지가 궁금하고요. 지난 그 3월 말부터 시작돼서 그 미북 간의 그 접촉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있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두 번 방북을 했는데 방북할 때마다 사실은 북한에는 그 상대역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때는 처음 갔을 때는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CIA 국장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그 정보기관끼리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국무장관이 됐으니까요. 국무부대 외교관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나와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당 차원의 또 국제부장이 있고 또 통전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게 되면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나올지 아니면 이용호 외무상이 나올지 주목해 볼 대목이고요. 또 앞으로 이 같은 그 두 사람이 누가 그 상대역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비핵화 협상, 미북 관계 협상이 굉장히 오래 가고 우여곡절을 겪을 공산이 많은데요. 어느 채널이 이걸 주도해 나가느냐, 외무성이 주도하느냐, 통전부가 주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혹시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까요?
지난 4월 초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폼페오 장관이 두 차례 이미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네.
폼페오 장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이번에도 상당히 그 중요한 말하자면 그 고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을 폼페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특별한 말하자면 상황이 아니라면은 폼페오 장관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말하자면 신뢰를 쌓아가고 이런 것들이 폼페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미국민들의 여론을 설득하는데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말하자면 입장이라든지 비핵화와 관련한 의도를 아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서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그 회담, 미국 간의 회담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 평양을 갈 수는 없을 테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실무 협상이 어떻게 어떤 담당자들이 이끌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사실상 CIA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그 여태까지 이제 정상회담까지 쭉 이끌어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굉장히 그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밝아야 되는 그 비핵화 관련돼서 이제 검증 사찰 폐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앞으로 이제 끌어가게 되는데요.
네.
매번 그 협상이 길게 진행될 것인데 일일이 그걸 폼페이오 장관이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 가령 구체적으로 폐기가 된다든가 뭐 미군 유해가 200고 온다든가 그러면 그때다 가서 이제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무 협상을 옛날 같으면 이제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라든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지난번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조금 그 좀 급조된 듯한 그런 그 인선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상회담 직전에 판문점에서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상 그 실무 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는 미국 쪽에서는 성김 필리핀 그 대사가 과거 뭐 육자회담 그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네. 급히 그 투수로 해서 이제 그 했는데요. 필리핀 대사로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런 협상을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를 지명을 해서 그것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됐든 간에 어떤 직함이든 간에 실무를 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그걸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북한 측에서도 아마 김영철 통전부장이든 그 외무상이 매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최선위급이든 누구든 나와서 아마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실무협상이 앞으로 그 미북 관계 또 비핵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앞으로 있을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미국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혀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 시간표라는 게 영어로는 타임라인이라는 표현을 폼페이오 장관이 썼는데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타임라인 시간표가 있고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신고, 검증, 사찰, 폐기 이런 부분들을 큰 말하자면 그룹으로 나눠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그 몫이 있고요. 이 각각의 말하자면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정하는 게 시간표가 되겠고요.
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취하는 각각의 말하자면 비핵화 관련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교 정상화부터 평화협정 체결부터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단계에서 말하자면 제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합을 맞춰서 잘 배합을 해서 각각의 단계에 말하자면 시한을 정하는 것이 타임라인 시간표가 됩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세목이 말하자면 그 문구로서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외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9.19 공동성명도 마찬가지로 시한이 각각의 행동대 행동에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폼페이오 장관은 바로 이 시간표를 조치대 상응 조치와 관련한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예.
그 배경은 제가 좀 더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시간표를 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그렇게 됩니다.
네. 이 왜 그러면 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그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그 미국과 북한 관계가 그 40년에 걸친 그 적대 긴장 관계가 지속돼 왔고 또 정상회담이 지금 열린 지 2주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당장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기대하기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그 한 두 가지 정도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 단계별 비핵화 조치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 또 해제 대북 제재 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빨리 이걸 다 하는 게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아직 그 견해차가 있다. 일치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게 되면 이것이 스스로 그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과 비핵화 여러 이제 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만일 시간표를 정해놓게 되면은 이거 안 해도 이게 시간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얼른 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 마무리 못하고 그 일이 거칠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어느 쪽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또 임기 전에 비핵화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 목표를 변경했다. 이 목표를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목표에 변화가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또 앞서서도 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앞으로도 시간표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은 그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상회담 한 지 두 주밖에 안 됐고
네네.
과거 40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네.
이제 좀 더 신뢰를 쌓아가고 또 비핵화와 여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한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말하자면 양측 사이에서 논의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 시간표 문제를 얘기하자 이제 이게 과연 뭐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무부가 이제 이것을 좀 그 확실하게 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시간표를 뭐 두 달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시간표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가 이게 질질질 무슨 끌고 흐지부지되고 이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다 이런 시각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 논란이 일으니까 그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무부 그 대변인실 관계자가 그 발언 직후에 나왔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시간표로 안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을 저 비핵화를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그 시간을 끌고 뭐 늦추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의 변화도 아니고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여전히 그 CVID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한 방송에서 또 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 이런 말도 또 확실하게 하고
그랬군요.
예, 사실은 뭐 이건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예.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네.
아, 그 비핵화가 실패됐을 경우는 더더욱이나 제재가 아, 그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요.
네.
아, 지금 시점에서 비핵화 실패를 상정해서 제재를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 좀 이르다라는 게 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을 좀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굉장히 잘 됐다 자화자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북 정상회담 마친 다음에 워싱턴에서도 그런 얘기 됐고요. 또 미국의 그 사우스 그 캐롤라이나 또 노스다코다 이런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거 유세에서 이제 여러 뭐 국내 정치 얘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상당히 잘 됐다, 대성공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뭐 유해도 돌려받았다, 또 이제 전쟁 위협은 없다, 아주 대성공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수령이 하나 딱 정화버리면 그것이 그냥 일반 여론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어떤 그 업적 또 어떤 일 정책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론 공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11월이면은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가 본인의 그 재선에 상당히 큰 그 분수령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이런 그 미북 정상회담하면서 이것이 외교 분야에서 상당히 큰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미국 민 중에 한 50% 한 절반 조금 넘는데요. 52% 정도가 미국 정상회담 잘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일반 여론하고 저 그 신문이나 방송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미국민들은 대체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협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그런 연장했다. 이런 것도 이제 뉴스가 나온 것이네요.
예, 그 이 행정명령은 1년이 말하자면 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다면 이것을 폐기할 것인지
예.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행정명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 아닙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이 행정명령은 1년이 연장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나 뭐 사실일까요?
네, 어느 정도 좀 사실로 보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유세나 이렇게 가면서 그 꼭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요. 중국이 이제 많이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이 그 예전과 달리 좀 그 대북 제재를 좀 느슨하게 좀 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구멍이 있다라든가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폼페오 그 국무장관도 그 의회에 가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가 6개월, 1년 전만 많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암만 해도 그 중국의 대북 제재의 그 강도 그 이런 것이 좀 그 느슨해진 것 같고요. 한 2주 전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요. 거기에 이제 박봉주 그 북한의 그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가 같이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은 지금 경제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걸 성공을 하려면은 반드시 제재가 풀려야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이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는 풀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어쨌든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몇 가지 그 신호가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는 좀 국경에 그 굉장히 그 엄격하게 했던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도 보면 그 대북 관광도 좀 그 좀 느슨해진 관광도 네. 다시 재개됐고 네. 또 항로도 새로 지금 연결이 좀 합의가 됐고요. 또 하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중국에서 그 북한에 그 금지됐던 수산물 해산물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북 관계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28일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The recent decision to suspend the Freedom Guardian exercise creates increased opportunity for our diplomats.
네, 매티스 장관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 결심은 한반도 내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관들의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연합 훈련 중단 문제가 아무래도 이번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사안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라기보다도 이 문제는 이미 공식 발표가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훈련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 양국군이 그 통상적인 훈련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두 장관이 그 언론 공동 보도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보도문에 보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대화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앞으로의 훈련도 중단하거나 유예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네.
매티스 장관은 이번에 아시아 순방 중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외교부 국무부가 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사훈련 중단도 말하자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말하자면 되돌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도 그렇고 또 군사훈련도 그렇고 복구되고 다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첨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군사훈련 중단 조치가 있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어떻게 얘기들이 됐나요?
네, 한국과 미국은 그 연합군 체제고요. 또 하나는 그 전시 작전,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이 발발했을 적에 이것을 누가 통제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그동안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 전시 작전 통제도 계속 미군이 맡아서 강력한 그 억제력을 유지하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그 한국과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가서 그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권 이양에 필요한 그 조건을 그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기존 입장이 계속 유지된 걸로서 보입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은 지금 한미 양국이 그 2023년 그 전시작전권 통제를 그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입장을 계속 그냥 갖고 가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전시작전권 이양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핵화가 북한이 지금 상당한 그 신호를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전시작전권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기존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 이번에 재확인됐습니다.
네, 주한미군 주둔이나 축소 문제도 얘기가 됐나요?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기도 하죠. 네. 별도의 연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나가면은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이나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전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전혀 따라서 그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빈센트 사령관은 또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훈련이 일시 중단된다고 해서 대비 태세에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말하자면 지난해 11월 29일 이래로 미사일 시험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안 하면서 말하자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훈련 중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후속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 16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과 스페인, 개최국 러시아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지면 탈락입니다. 축구 강팀들이 펼치는 진짜 승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이조에서는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개최국 러시아가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개막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차전에서 이집트를 잇따라 대파하면서 대회 초반 가장 주목받았는데요. 이런 러시아의 기세를 꺾은 게 우루과이였습니다. 2승팀끼리 맞붙은 조별 예선 최종전에서 우루과이가 3-0으로 러시아를 누르고 전승가도를 달렸는데요.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 3승 무패를 기록한 팀은 우루과이와 D조의 크로아티아밖에 없습니다. 우루과이의 수훈 갑은 루이스 수아레즈였습니다. 러시아전 전반 10분 만에 프리킥으로 선취 득점을 올렸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악동으로 유명한 수아레즈가 이번 대회에서 다소 부진했던 브라질의 네이마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를 제치고 남미 최고 선수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레즈는 경기 중 상대방 선수를 물어뜯는 기행으로 실력에 비해 저평가됐던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그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버렸다는 게 대다수 축구팬들의 생각입니다. 비조에서는 우승후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란히 1,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가장 빛났는데요. 호날두는 3-3으로 비긴 스페인과 맞대결에서 혼자서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모로코와 2차전에서도 유일한 골을 담당하면서 1-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C조에서도 유럽 팀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가 16강행 열차를 탔는데요.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가 16강에 진출한 D조에서도 유럽의 크로아티아가 3승 무패, 월등한 성적으로 1승 1무 1패, 2위에 턱걸이한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압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아이슬란드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무 1패에 그쳐 16강에 탈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별 예선 마지막 3차전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주력 선수 리오넬 메시가 이름값을 했는데요. 메시는 전반 14분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받아서 단 두 차례 공놀림으로 선취 득점했습니다. 메시의 이번 대회 첫 골이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동점골과 아르헨티나가 다시 달아나는 골이 이어졌지만 2대1로 끝난 이 경기의 승부는 메시가 골을 넣었을 때 이미 갈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메시의 골은 특히 이번 대회 100번째 골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시는 이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시가 전반전 직후 팀 동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광경이 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팀 정신이 살아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2조에서는 브라질과 스위스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은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주포 네이마르가 부진한 게 걱정거리였는데요. 스위스와 경기에서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경기장에 뒹굴었던 네이마르는 코스타리카와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세르비아와 경기에서도 괜찮은 활약을 했는데요. 이번 대회 개막전까지 장기 부상에 빠졌던 네이마르의 경기력이 올라올수록 브라질의 전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F조에서는 스웨덴과 멕시코가 16강에 올랐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 독일은 조 최하위로 처져서 탈락했는데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일이 월드컵 16강에 나가지 못한 건 지난 1938년 프랑스 대회 이래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 대회 우승팀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는 최근 월드컵 본선 흐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8년 대회 우승팀 프랑스는 2002년 한국 일본 대회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조별 예선 후 귀국길에 올랐고요. 2006년 독일 대회 우승팀 이탈리아는 4년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선 탈락했습니다. 또 남아공 대회 우승팀 스페인은 2014년 브라질에서 역시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 대회에서 우승한 독일도 4년이 흐른 지금 러시아에서 예선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은 겁니다. 같은 조 한국은 3차전에서 독일을 2대0으로 물리치며 분전했지만 3위에 머물러 결국 16강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G조에서는 잉글랜드와 벨기에, 그리고 H조에서는 콜롬비아와 일본이 16강 주인공이 됐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국제 축구 용어들을 북한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대방 골문에 공을 넣는 것은 북한에서도 골이라고 하죠. 그 밖의 말들은 많이 다릅니다. 선수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패스는 북한말로 연락을 의미하고요. 롱 패스는 긴 연락, 체스트 패스는 가슴 연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딩은 머리 받기, 핸들링은 손다치기라는 뜻이고요. 오늘 방송 앞에서 나왔던 프리킥은 벌차기를 가리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러시아 월드컵 16강 이모조모 살펴봤고요. 주요 축구 용어들이 북한말로 뭔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16강이 정해지면서 러시아에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있는데요. 당신이 있거나 없거나 U2의 With or Without You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orn twist in your side. I'll wait for you. Sleight of hand and twist of fate. On a bed of nails, she makes me wait. And I wait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Without you. Through the storm we reach the shore. You gave it all, but I want more. And I'm waiting for you.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오늘의 미국을 이루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을까?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세계적으로 이름난 정치인들도 있고 시민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흐름까지 바꿔놨습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
루게릭은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
이들이 있어 사람들은 더 참고 더 노력하며 자신을 재충전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세브란스 말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자, 그런데 당신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도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기업가들.
Lift off. We have a lift off.
Oh, 지칠 줄 모르는 탐구로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들 덕에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로와 즐거움을 준 예술인들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이 식을 줄 모릅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은 더 밝고 살만한 곳이 돼갑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I'm beat. I'm beat 입니다.
그래서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feeling beat?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think you have to get some rest. You look extremely tired.
I'm beat. It's because I worked a 12-hour shift for the past 3 days.
Oh, you'd better rest up.
본문에서 제이슨이 앨리스에게 I think you have to get some rest. You look extremely tired.
너 좀 쉬어야겠다. 무척 피곤해 보여. 라고 하자 앨리스가
I'm beat. It's because I worked a 12-hour shift for the past 3 days.
나 아주 지쳤어. 사흘 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했거든. 이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Oh, you'd better rest up.
그래, 푹 쉬어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Keep today's expression, I'm beat. I'm be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think you have to get some rest. You look extremely tired.
I'm beat. It's because I worked a 12-hour shift for the past 3 days.
Oh, you'd better rest up.
Today's expression is I'm, I'm, I'm beat, B-E-A-T, beat. I'm beat. When you are feeling beat, it means that you are extremely exhausted or very tired. Another way of saying I'm beat is I'm dead, D-E-A-D, dead, beat. I'm dead, beat. Or I'm exhausted.
네, I'm beat는 무척 피곤하다, 아주 지쳤다 또는 녹초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앨리스가
Oh, I'm beat. It's because I worked a 12-hour shift for the past 3 days.
이라고 했죠. 이렇게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지쳐 있을 때 또는 아주 녹초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m beat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Sorry, I can't hang out with you tonight. I'm dead beat.
라고 하면 오늘 밤에 너랑 같이 못 놀 것 같아. 나 정말 지쳤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had a tough day today and I'm beat.
라고 하면 오늘 무척 힘든 날이었어. 나 몹시 피곤해.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I'm beat. I'm beat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think you have to get some rest. You look extremely tired.
I'm beat. It's because I worked a 12-hour shift for the past 3 days.
Oh, you'd better rest up.
Let's review. When you are feeling beat, it means that you are extremely exhausted or very tired. I'm beat. I'm beat. I'm bea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000 피트 위에 있는 4,000. 7,800 되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고.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